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4개의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들어오시면서 다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된 그 가이드 자료와 또 혹시 이거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시면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우리 뒤에서 전도사님께서 주실 겁니다. 오늘은 이제 9주차인데 하박국서를 가지고 이제 지난 9주 동안 저희가 시리즈 설교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박국 강의 설교 종강 선물로 이게 그냥 그 에너지바가 아니고요. 무화과가 들어있는, 그래서 오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선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나서 집에 가서 간식으로 드시면서 또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위로를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두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지금 담임 목사님이 휴가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중까지 안 계시는데요. 우리 휴가 중에 안식과 쉼 그리고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중등부와 고등부가 연합해서 수련회를 갑니다. 저희가 예상했던 인원보다 엄청 늘어서 지금 100명에 가까운 100명이 갑니다. 그래서 그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이 정말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 말씀 같이 시작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잘 부르시나요? 노래방이나 아니면 교회에서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지 노래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이제 변호사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막 설명을 하면서 사인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있는 어르신 한 분이 손을 딱 들더니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사인 받으려면 노래 하나 불러봐. 노래를 못하면 변호도 못하고 서명도 못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노래라는 것은 한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가 그냥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유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유행에는 그 노래가 불려지는 어떤 시대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마련이에요. 시대가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라면 노래의 내용도 노래의 가사도 노래의 분위기도 아무래도 어둡게 되겠죠. 반면에 시대가 밝고 낙관적이라면 그런 분위기를 반영한 노래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어려운 때, 환난 날에는 어떤 노래들이 불려지게 될까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환난이라고 불리던 시기들이 좀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시기들이죠.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뭐 그다음 IMF 이런 시기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려운 시기들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노래가 불려졌을까요?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졌습니다. 환난의 시대에도 노래는 여전히 불려지고 사람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다만 그 노래는 그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전쟁의 비극, 전쟁의 아픔, 그 시대의 어두움을 그 노래 안에 담아서 보통 표현을 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의 마지막 본문은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환란의 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비극, 아픔, 슬픔, 고통의 시대. 그러니 당연히 애가 슬픔의 노래가 불리어졌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하기 쉽고 그런 것들이 당연해 보이는데 하박국의 노래는 슬픔의 애가가 아니라 기쁨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요?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분명 이 노래는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의 뉘앙스와 정서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박국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환란의 시대에 자신의 앞에 이제 미래에 눈앞에 절망적인 상황이 그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어떻게 그 슬픔과 고통,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을까요? 하박국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 노래를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환란 가운데서 여전히 희망과 기쁨으로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런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노래를 배울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환란 날에도 우리의 어려운 시기에도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이 부른 노래, 하박국에서 이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처했던 상황과 이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이유를 다시 한번 보면서 하박국 전체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16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 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내가 들었으므로 라고 시작됩니다. 하박국이 들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결론을 담고 있는 말씀이었죠. 하박국은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악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1장에서 물었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으로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하셨어요. 하박국은 그 응답을 듣자마자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부당한 방법입니다. 라고 항변했지만 하나님은 또한 말씀하시기를 그 바벨론 역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들어서 유다를 치실 것이고 그 죄악과 불의 앞에 멸망의 심판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하박국이 지금 들은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지만 그것은 그 뒤에 뒤의 이야기. 지금 당장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이 눈앞에 와 있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의 심정이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 네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창자는 말 그대로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이죠. 창자가 흔들렸다는 표현은 유대인들의 문학적인 표현으로 그 몸의 중심이, 그의 마음이, 그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고 공포에 떨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동양권에서도 중국의 고사 가운데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뭐 단장의 고통,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네. 가장 깊은 슬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은 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의 창자와 그의 존재를 흔들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하박국이 또 그 다음에 말하기를 내 입술이 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입술이 떨렸다는 것은 하박국이 갖고 있던 그 직분 역할, 선지자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자기 혼자만 하며 말씀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언제 그 일이 일어나나 보자라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알려주고 경고하고 깨닫게 하는 일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의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은 그가 전하기에는 너무 두렵고 무섭고 너무 거대한 이야기였어요. 유다의 멸망을 자기의 입으로 전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인 거죠. 여러분, 의사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진단하고 그들의 어떤 병명에 대해서 치료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눈앞에 있는 환자가,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이제 기껏해야 한 달, 두 달 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나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의사가 그 말하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판사들도 그래요.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한테 사형을 선고한다고 할 때 과연 이 결정이 맞을까? 이 재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 부담감 때문에 선고날 전날 밤에 잠을 못 잔대요. 선지자는 어땠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전하는 메시지가 좋은 이야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가 전해야 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파멸과 자기 백성들의 피 흘림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하박국은 부담스럽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며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몸을 정말 썩게 만드는 것이 내 뼈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학원 강사를 할 때요. 저녁을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서 보통 저녁으로 김밥 아니면 뭐 샌드위치 같은 걸 먹었는데 하루는 이제 샌드위치를 먹었는데 이 샌드위치가 상했던 거예요. 안에 햄이 들어있는 샌드위치였는데 이 수업을 하는 중간부터 머리가 어지럽고 막 구토가 나고 설사를 몇 번 하더니 이 온몸에 뼈에 이렇게 바늘로 막 찌르는 것 같은 거죠. 중간에 조퇴하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에서 이게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의 바닥에 앉아서 집까지 왔습니다. 집까지 와서 진통제를 먹고 뭐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는 상태에서 누웠는데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는 거죠. 밤새 깨어서 고열과 근육통에 신음했던 저의 과거의 일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그와 같았어요. 마치 죽음의 음식같이 독배를 마신 것처럼 상하고 썩은 음식을 먹어서 복통이 나고 온몸에 고열과 근육통이 생기는 것처럼 큰 고통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하박국은 이렇게 말해요. 나의 몸이 나의 처소에서 떨렸도다. 나의 처소, 그가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나의 쉼과 안식의 공간에서조차도 그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벌벌 떨어야 했다라고 하박국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의 모습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모습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활력을 주는 생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는 소망의 말씀, 세상을 바꾸는 생명의 창조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뭐 이런 모습과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 받은 말씀은 그를 떨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심히 고통스럽게 하고 그에게 전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워서 내가 들은 이 말씀을 내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하나님께 안 물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는 더 이상 편안하게 일상을 살 수 없고 같은 세상을 봐도 이제는 멸망할 세상이 자기 눈앞에 오버랩돼서 보이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과 능력과 생명과 비전의 말씀이기 이전에 고통과 죽음과 멸망과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의 이중적인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신약성경의 사도 요한의 받은 말씀, 요한계시록이죠. 사도 요한이 밤모성에서 특별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가운데 기록해 놓았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마지막 일곱 개의 도장으로 봉해진 두루마기 책을 여시는 것을 보았어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게 하신 그분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 장면을 이제 진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지막 장면이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원의 이야기와는 사뭇 다른 마치 멸망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데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이 불타버립니다. 하늘에서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횃불 같은 별이 강 가운데 떨어지니까 강이 쑥이 되고 샘물들이 뭐 사람이 먹었을 때 죽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적행에서부터 황충과 전갈들이 나오고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는 어두워지고 사도 요한이 보았던 세상의 미래는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어떤 미래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 장을 펴고 있는 그 장면들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의 성격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두렵고 공포스러운 미래인 거죠. 근데 그 성격을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담은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게 입에서는 꿀처럼 날았어요. 근데 그 먹은 다음에 그의 몸 안에 들어와서는 쓰게 되었대요. 마치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창자가 흔들리고 썩이는 것이 내 뼈 가운데 들어왔다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았던 것입니다. 배에서는 쓴 것, 복통을 일으키는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고 창조하고 힘을 주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죄악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해방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말씀인 동시에 그 말씀은 죽이기도 하고 파괴시키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되고 감춰진 죄를 드러내고 악한 것들이 그 앞에서 정죄와 심판을 받게 하고 방종한 자들의 마음을 떨게 하며 우상을 무너뜨리고 악의 제국을 멸망시켜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조차도 그 말씀은 종종 쓴물이 되어 고통의 물이 되어 아픔과 슬픔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향기가 됩니다. 그러면 언제 어떤 사람들에게 각각 이렇게 작용할까요? 말씀 앞에 선 자들의 마음, 그 사람들의 태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불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불순종과 죄악을 드러내어 정죄하여 심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불의한 양심을 고발하고 그 죄의 결과로 마침내 그들이 죽음과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들을 하고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이 갖고 있는 1차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말씀을 하신 분의 그 선하심의 능력이 드러나서 그 말씀은 구원의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지만 그 죄는 그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서 정죄하지만 그 죄를 고치어서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과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의 또 다른 모습인 것이죠.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움과 떨림과 고통이 된 것은 그가 죄인이어서 그가 악인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박국이 처해 있는 그 독특한 위치,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들에게 그 저주와 멸망과 심판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두려워하고 떨었지만 사실 하박국의 노래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돼요? 그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해요. 말씀의 내용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심판과 멸망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죄를 정죄하고 악을 심판하고 죄의 광범위한 오염으로부터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멸망이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파괴를 위한 파괴, 멸망을 위한 멸망,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예고편인 거예요. 하박국이 그걸 알았던 거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아니, 심판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이건 너무 억지 논리가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난감해하고 당황해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들이 이런 것들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들. 대표적으로 노아의 홍수 장면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사울이 불순종해서 아말렉사람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불순종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후회하는 모습이에요. 슬퍼하시고 한탄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좀 다녀보시던 분들은 다 이상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그냥 이 앞에 있는 그냥 민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이 후회가 없으시대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하나님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서로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후회한다라고 하는 내용보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내용이 10배나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보다 더 많이 후회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변덕스럽다는 뜻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난감해하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맥락에는, 본문에는 항상 무엇이 있냐면 고통이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반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점입니다. 피조물이 타락할 때 마음 아팠었던 그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대책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그래서 세상을 끝장내 버리는 게 아니었어요. 그 홍수 가운데서라도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세상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죠. 세상의 창조를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세상을 없애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사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던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왕이 없어져야 돼요. 인간왕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실망시킬 거니까. 그런 왕들이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왕의 자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버림받지 않을 영원한 왕, 다윗의 왕조, 그 왕조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십니다. 하박국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의 멸망과 예루살렘의 파괴와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동반될 미래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서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실 과정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하박국은 환난 가운데서 누구도 결코 부를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들에게 유명해진 노래, 오늘 선물에 담겨져 있는 그 노래,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로 시작되는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기 하박국이 말하고 있는 17절의 상황 좀 한번 보세요. 여섯 가지가 없대요. 물질적인 빈곤과 궁핍함인데 무화과나무에 무성함이 없고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요.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대요. 여기 나온 여섯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업, 그들의 유목생활과 농경생활의 핵심이 되는 것들이에요. 만약 이걸 우리 현대 우리들의 입장에서 만약 번역을 한다면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는 주식이 논이니까, 벼니까, 쌀이니까 논의 벼들이 모두 마르고 밭의 채소들이 다 없어지고 수출을 주도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다 도산을 했으며 자영업자들은 빚더미에 시달리게 되었고 일자리와 직장은 이제 씨가 말라버리게 되었을지라도 정말 이런 상황이 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말 그대로 국가 부도 상황이죠. 국가가 멸망 위기에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하박국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를 지금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이 피폐하게 되고 이제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시대. 이런 절망적 상황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느껴야 될 그 절망감과 슬픔과 애통함과 고통이 노래 가운데 나와야 되는데 하박국에는 그게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한대요. 왜? 어떻게? 무엇 때문에? 먹을 게 없는 게, 직장이 문을 닫는 게, 경기가 불황인 것이 분명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고통이에요. 모두에게 슬픔이고 모두에게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박국에게는 그 모든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의 근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하나님께는 이 모든 부족함과 모자람과 가난과 궁핍과 멸망, 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이자 방법이 될 것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발에 힘을 주셔서 모두가 맥이 풀리고 다리가 풀리고 오금이 힘을 잃어서 서지 못할 그때에도 하박국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쓰러지지 않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의 발에 사슴과 같게 하셔서 여기 나온 사슴은 암사슴인데 높이 뛰고 점프하는 그런 사슴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넉넉히 뛰어넘고 마침내 나의 높은 곳, 나의 명예롭고 아름답고 풍요롭고 안전한 그 복된 곳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하박국이 알았기에 그는 여전히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멸망이 예고된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노래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 노래를 바로 이 시대 가운데 배워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미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종말, 한 시대의 종말을 넘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종말의 끝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를 교회당이 아니어도 이미 뉴스에서 말하고 있어요. 기후 위기 속에서 환경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과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점점 줄어들고 전쟁과 기근과 자연재해와 거의 재앙 수준의 환경이 인플레이션, 각박해지고 삭막해지는 사회, 여러분 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미래가 정말 어둡고 암울하죠. 이런 상황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 자체가 배부른 소리처럼 들릴 수 있어요. 노래를 부른다는 건 불가능한 행동이자 적절하지 않은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노래를 부르도록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노래했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찬양하면서 피를 흘렸어요. 로마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콜로세움에서 혹은 스타디움에서 짐승들의 먹이가 되면서 산채로 불에 태워지면서도 그들은 노래하면서 죽었다. 어떻게 그들이 노래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면 노래할 수 없죠. 하지만 자기의 백성들을 결코 잃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고 환란의 상황이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뭐뭐 할지라도 의인들은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 뜻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의 기록 연대와 사람의 평균 수명을 계산하건대 이 하박국서를 기록한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최후의 승리와 구원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기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들을 살려내고 흥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박국 바로 다음 시대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똑같이 선포하면서도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짜 진심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은 주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 재앙을 당하게 하는 것, 멸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고 희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여전히 노래할 수 있게 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들었던 한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니까 30년도 더 전이죠. 그 당시에 부흥사 목사님이니까 이분이 6.25 때 태어나셨어요. 한국전쟁 때 태어나셔서 정말 못 먹던 시절, 모든 게 부족하고 절망적인 시대. 이 목사님도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날 학교에서 급식 받아서 먹고. 근데 먹은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코는 이렇게 막 질질질질 나오던지. 휴지는커녕 종이 자체가 귀하던 시절에 이제 애들 막 5핀으로 손수건 달아줬는데 자기 집은 그것도 못 달아줬대요. 그래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옷으로 이렇게 여기가 반질반질 코가 묻어서 그렇게 코를 질질 흘리면서 다니는 그 자기를 볼 때마다 엄마가 자기를 불러놓고 직접 손으로 코를 풀어주시고 얼굴을 씻기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가 코를 풀어주면서 했던 말, 흥해라, 흥. 더 크게 흥해라. 코를 풀라고 흥 소리 내라는 뜻이죠. 근데 그 부흥사 목사님이 그때 그 어머니의 말처럼 자기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안에서 흥하게 되었다. 예, 약간 언어유희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30년 전에 들었던 그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눈물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거로 모자라서 콧물까지 흘려야 되는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낙심해서 말을 잇고 침묵하는 상황, 노래를 부른다고 할지도 그 노래는 애가요, 슬픔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불러다 놓고 눈물과 콧물을 닦으시면서 흥해라, 흥해라, 흥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평안이고 너에게 소망과 미래를 주고자 하는 것이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현실이 막막하고 낙심되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앞이 보이질 않고 미래가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요한계시록이든 선지서든 무슨 말씀이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과 기후위기 앞에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미래에 대한 여러 많이 예측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떨리고 두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정확히 성경에 366번 나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이제 우리는 두려워하는 대신에 하박국처럼 노래해야 됩니다. 지난 9주간 우리가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은 이제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함께 부르라는 그 초청이에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명령 앞에 그 뒤에 뭐가 붙냐면 노래가 나와요.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여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들었던 말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음성을 듣고 나서 그 뒤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알아요? 마리아의 찬가, 엘리사벳의 찬가예요. 노래들이에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믿음이 노래를 부를 만한 수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박국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시작해서 2장, 3장에 이르러서 하박국의 불평은 찬양으로 바뀌고 그의 침묵은 기도로 바뀌고 그의 두려움은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신앙의 수준이 하박국 1장에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 이제 3장으로 나아가야 되죠. 사망의 골짜기에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갈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갈 때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 여전히 주를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나는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노래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신음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에 좀 이상한 내용이 하나 붙어 있어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박국이 부른 노래는요 하박국 혼자 부른 독창이 아니라 함께 부르는 노래였다는 뜻이에요. 하박국이 쓴 믿음의 노래, 구원의 노래,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노래를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 혼자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의 지휘에 맞춰서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면서 함께 여럿이서 합창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하박국은 이 노래를 만들고 전파시켰어요. 저는 이 노래를 우리 예수 믿은 교회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분들의 믿음은 연약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의 상황 앞에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옆에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함께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그분들을 초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를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을 격려할 때 우리의 믿음의 노래는 우리 개인의 독창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부르는 합창이 될 것입니다. 세상이 망해가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이 믿음의 싱어가 되어서 우리 주님 앞에서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이 모든 세상이 슬퍼하며 울며 애가를 부를 때도 여전히 소망과 기쁨과 미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